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대를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감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2학기 구역 성경 공부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좋으시죠? 진심이 네, 좋으시죠? 예, 네, 좋으셔야 됩니다. 그 주일 예배와 그 구역 성경 공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습니다.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반드시 두 바퀴가 다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만 있다면 그 바퀴가 없는 쪽을 축으로 해서 계속 돌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해가고 또 영적인 공급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 예배와 구역 성경 공부입니다.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청론이 나누어진다면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믿음의 강론이 나누어집니다.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생활화가 체화가 된다면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생활의 예배화가 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인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주일 예배와 구역 성경 공부입니다. 이번 2학기도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불가사의한 주님의 은총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구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마지막 두 시간에 걸쳐서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이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이다. 그 한나에게 그 한나의 가정은 행복의 자리이자 고통의 자리와도 같았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자녀가 없어도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빈자리는 메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한나의 삶의 자리처럼 고통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내 삶의 자리가 내가 본래 원했던 장소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있게 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내가 그곳에서 그 일을 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B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출발지는 가정이다. 그 사사 시대는 지난 시대의 삶 그 문을 닫고 왕정 시대의 문을 여는 그 전환기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대역사가 바뀌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그 난임의 여인의 가정에서 출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출발점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시고 모세의 가정을 택하신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은 참 가정일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가정도 새로운 영적 가문 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하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크게 여기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그 일에 순종하고 신실한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C번,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을 통하여 펼쳐진다.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을 통하여 펼쳐진다.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한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는 이런 것이야, 이건 해도 되는 기도야, 안 되는 기도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직접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드려야 할 기도, 드리지 말아야 할 기도, 바꿔야 할 기도 다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아가지 않고 생각만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오만한 행위입니다. 기도를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이 아무리 큰 집에 산들 또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한들 또 매일 산의 진미가 상차림으로 준비된다고 한들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참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해하는데도 대화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 특별히 제가 그 결혼을 하려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남녀가 얼마나 다른지를 잘 알려주고 반드시 대화를 많이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굴복시키는 법도 배우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나의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디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게 아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아뢰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제 아이가 제게 와서 아빠 이거 필요하니까 꼭 좀 해주세요. 아무리 간곡하게 한들 제가 그 소리를 듣지 않거나 또 그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줄 능력이 없으면 아이가 제게 와서 간곡하게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그것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2번,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정기적 드림과 특별한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막에 규칙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서원에 맞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 있습니다. 뭐 뭐니 해도 아까 말씀드린 주일 예배는 예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거 일상적입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 이거 일상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우리의 건강한 틀은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른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또 다른 무엇을 배우러 다니지 않아도 저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간곡하게 기도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새벽이든지 아니면 금요 기도해든지 이런 때를 찾아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잘 효율적으로 굴러가게 될 때에 우리는 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정기적 드림과 특별한 드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예, 정기적인 드림을 잊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고 특별한 드림을 드려야 할 때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 F번,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결단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결단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나가 처음에 많이 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을 드리는 데까지 충분한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배웠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도 수일 동안 울며 먹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자신의 온 의지를 드렸습니다. 신앙은 자신의 온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 의지를 드림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다. 감정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일도 수년 동안 노력했던 것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쌓아놨는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있는 대로 화를 한번 다 내므로 말미암아서 다 허물어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감정에 따라서만 하면 우리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신앙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저절로 성숙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것은 굉장히 비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예, 그 다음에 큰 2번. 예, 예레미야 32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내어볼까요? 내가 기쁨으로,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예, 이건 오늘 다 같이 하고요. 예, 다음 주부터 암송구절 외워오시면, 예, 1학기 때로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3번, 1절에서 11절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예, A번, 1절에서 3절은 어떤 하나님을 강조합니까?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군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예, 어떤 하나님을 강조하느냐면, 예,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 그 천사의 방문을 받고서, 예, 불렀던 노래, 그 마리아의 노래를 그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데, 이 두 노래가 쌍벽을 이루는 여인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 난임의 여인이 출산을 하고서 부른 노래를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를 강조합니다. 즉 그 하나님께서 한나를 즐겁게 해주시며 고개를 들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해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2절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음을 세 번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우리가 살아갈 힘의 원동력을 받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대용품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엔 좋은 듯이 보이지만 이내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B번 4절에서 8절 상반절은 어떤 하나님을 강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4절에서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를지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는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둠더미에서 올리사 너와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찾아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두셨도다. 예, 이곳에서 하나님은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한나는 그 실례를 일곱 가지 들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풍족한 자들이 품을 팔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은 일곱을 낳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요하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신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여성상가의 그 찬송 487장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어둠 후에 빛이 오면. 예, 그것이 바로 역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기쁨 있고 눈물 난 후에 기쁨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소망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닥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도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높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후 불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8절 하반절에서 10절은 또 어떤 하나님을 강조합니까? 우리 8절에서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 여기에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의 발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발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미끄러짐을 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인데 미끄러진다는 것은 곧 패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의 발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패배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간섭하시고 또 다스리심을 통해서 이 세상은 유지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도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의미가 있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잘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그 4번 12절에서 17절은 엘리의 두 아들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번 엘리의 두 아들, 그 가로에는 그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1장 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예,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아버지 엘리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자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가정은 굉장히 당시에 특별한 가정이었습니다. 세 부자가 모두 다 제사장인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자 또한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사사는 당시에 그 정치적 지도력과 정치적인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사사기를 그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판관기 그 재판하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썼는데 재판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재판으로 대표되는 그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가진 그 지역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집안은 정치적인 지도력과 신앙적인 지도력을 함께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최고 권력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비번,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갑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행실이 나쁜 나빠 이 부분을 그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벨리알의 아들입니다. 벨리알은 가치 없는 자, 쓸데없는 자, 무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과 그 불신자가 함께 조화될 수 없음을 얘기하며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벨리알은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홈리와 비나스는 정말 행실이 형편없는 사람, 정말 쟤들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거의 마귀 새끼 같아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그 이제 엘리 그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 술 취한 줄로 알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한나가 그 1장 16절에 보면 그 당신의 여종은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하는데 그 악한 여자가 문자적으로 벨리알의 딸입니다. 저를 벨리알의 딸로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정작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벨리알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예,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시선은 저 집안, 저 홈리와 비나스는 굉장히 훌륭한 집안 사람이고 또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쟤네들은 마귀 새끼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번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신앙적인 엄친아였습니다. 그러나 속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제사 드리는 일에는 몹시도 익숙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실존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위 평신도인 한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 반면에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그거 우리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10번, 당시에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레위기 7장 3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7장 3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예, 화목 제물 중에 가슴 부분과 뒷다리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100% 하나님께 다 드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번제의 경우는 다 드렸지만 화목 제물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 홈리와 비나스는 자기들의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시켜서 그 냄비, 솥, 큰 솥, 가마 이 네 가지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삼지찬 갈고리를 로 찔러서 나오는 것이 자기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재물들 가운데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1등급 한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거 자기 거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때로는 소금구이 해 먹겠다고 날 것을 달라고 합니다. 남의 거 빼앗아가면 강도잖아요. 그게 지금 날 것 달라고 하니까 얘네들은 진짜 날 강도인 거죠. 예, D번, 홈리와 비나스의 죄가 아주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7절 보시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그 고리의 역할을 하는 존재인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나스는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삶마저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2번도 보시겠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이러한 삶은 신약의 어떤 행동과도 같았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을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마음집이라 그늘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느라 하시니 네, 이 홈리와 비나스의 행동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는 그 사람들마다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일 안쪽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안쪽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 그러니까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이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는 거의 밖과 같습니다. 당시에 그 이방인의 뜰이 지성소에서 제일 멉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그 돈 바꿔주는 그 성전에서 그 성전세를 내려면 성전에 통용되는 돈만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돈을 이제 그걸 바꿨는데 그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사항 또 그 짐승을 바쳐야 되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 질비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의 뜰은 멀리서 온 사람들, 예,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그렇게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거기서 시장이 열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저 바깥에서는 외부의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아닌 분들이 드리는데 저 밖을 다 시장통으로 만들어놓고 사람들은 그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에 겨우 가만히 기울여야 스피커 약간 들리락 말락 하는데 거기서 온갖 장사 소리를 다 하면 그 밖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몹시도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예배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의 예배를 도울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두 번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 그 홍보관 지하 3층에 안 내려가는 거 아시죠? 예. 그 저는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내려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는 새로운 사람들 오라고 저 안 갑니다. 예. 주차 바르게 하는 거 그거 다른 사람 예배를 돕는 겁니다. 차 세우지 말아야 될 곳에 세워놓으면 그 차 때문에 다른 차 지나가지 못하고 하면은 짜증나고 또 차 못 세우고 통과 못하게 되면 늦어지고 하면 그거 방해하는 것입니다. 뭐 휴지 하나 줍는 것, 예, 휴지가 막 여기저기 떨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들어오면서 이 교회는 청소도 안 해? 그러면 이미 마음이 다쳐서 열리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하게 살았습니다. 18절에서 21절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데 참 그들과 참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18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와 완전히 대조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17절에 그 소년들 홈리와 비나스는 장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에 나이가 많건 적건 그 배우는 제자들을 소년들이라고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서 지금 배우고 있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그 소년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지만 18절의 어린 소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이 소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느냐, 사람의 눈을 의식하느냐가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을 갈라놓는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또 어떤 일로 섬기게 되든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과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표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까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비번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살펴봅시다. 예, 창세기 7장 1절에는 노아가 나오는데요. 네, 우리 7장 1절 한번 찾아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예. 노아 당시에 사람들, 즉 어른들이나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 악했습니다. 죄가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실 정도로 악한 삶을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쇠에 겉에 녹이 살짝 슬면 사포로 닦아내면 됩니다. 그럼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속 깊이까지 전부 다 녹이 서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포를 아무리 문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쇠를 새롭게 만드는 길은 도가니에 넣고 녹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런 의미입니다. 나던 다윗인데요. 시편 16편 7절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그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다윗도 언제나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누가복음 1장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예,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요.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예, 이 부부 예, 세례자 요한의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는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10번 위에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때에 일어난 공통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그 땅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홍수를 통해서 노아는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사사시대 때부터 내려 이어오던 영적인 암흑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메시아 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 않은 일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기도하죠? 안 하죠. 하더라도 이렇게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딱 모른 척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는 이번만 같이 안 가셔도 되고 제 혼자 갈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명함으로 평가합니다. 아니면 자기 배우자의 명함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명함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명함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디번,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그녀는 얼마의 자녀들을 더 얻을 수 있었습니까?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하여금 임신하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느니라. 예,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구해서 얻었고 그 동생들은 은혜로 주신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예, 나님의 여인이 다산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나의 서원과 그의 바른 삶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번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서 특히 한나의 믿음에서 우리 가정이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뭘 본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게 될 그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이 이 사무엘서 열왕기 상하의 전체적인 주제와도 같은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인데 저는 이 한나의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참 부럽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존중히 여김은 참 중요합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꾸려가려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건강한 가정을 꾸려가기는 어렵습니다. 예.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기도 제목에 예, 응답 이전의 기도보다 응답 이후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 기도 제목에 응답 이전의 기도보다 응답 이후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도 기도했잖아요. 예, 울며 기도했잖아요. 먹지도 않고. 그런데 그건 성경의 내용이 없고요. 낳은 이후에 기도를 드렸고 이 이후에 그 아들을 드린 후에 드린 기도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 한나는 그 사무엘을 얻기 전에도 기도하는 삶, 신실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응답 이후에도 신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서원에 가까운 기도를 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긴장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합격 이후에 결혼 이후에, 성공 이후에, 병 나은 이후에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응답되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대로 살려고 애를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고 나면 대충 삽니다. 그런데 그 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학에 합격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들어간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게 더 많습니다. 예.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3 때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대학교 와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 30여 년 전에 내가 고3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훨씬 더 점수를 잘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 잘 해야죠. 또 결혼식 잘 해야죠. 결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까? 준비하는 게 힘듭니까? 결혼 생활이 힘듭니까? 결혼 후에 울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신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성공 이전에는 정말 간절하게 이것만 하면 해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겠다고 기도 참 간절하게 합니다. 성공하고 나면은 하나님 땡큐 끝입니다. 예, 병이 낫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이 낫고 나서의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나이 그 39살에. 그런데 예, 그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룬 그 신앙적인 업적은 전부 그 병 낫기 병이 발병하기 이전의 업적입니다. 이후의 업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에 뭐 15년 참 중요하죠. 길죠. 정말 긴 세월이죠. 예. 그런데 지금 뭐 그 3000년이 거의 27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돌아보면 15년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병에 걸려서 그냥 순둥하고 그냥 세상을 떠났더라면 히스기야는 다윗보다 더 추대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 이전보다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예, 이후에 바르게 살아야 성숙해지고 신실해집니다. 나번 명암의 앞면, 즉 겉사람보다 뒷면,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명암의 앞면은 제사장의 아들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뒷면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겉이 중요합니다. 예, 어느 학교 나왔는지, 뭐 어느 직장 다니는지, 봉급 얼마 받는지, 이쁜지, 잘생겼는지, 뭐 등등이 중요합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속이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뭐 전공 뭐 했는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토익 뭐 몇 점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들어가고 나서는 그 속에 뭐가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명함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제가 신학 대학을 가겠다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겠다고 하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다니던 교회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길을 왜 가려고? 그 힘든 길을, 그 눈물 없이 못 가는 그 길을 왜 가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나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느냐 하면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울면 됩니다. 근데 눈물 없이도 갈 수 있으니까 두려웠습니다. 예, 그렇게 고생 안 해도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정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한평생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명함의 명함 앞면으로만 교제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진다. 인류 역사상 다수는 언제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았습니다. 다수가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 앞에 살 것인지를 내가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세상 앞에 살지, 사람 앞에 살지. 그러나 그 결과도 고스란히 나에게 남고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더 수지맞는 인생은 없습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영원한 이웃으로 찾아가 주심으로 사무엘을 낳아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도 영원한 이웃으로 찾아가 주심으로 그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강도 만난 이스라엘이 새로워지는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그러니까 신방해 주셔서 삼남이녀도 더 낳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비롯하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10번,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이웃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총을 덧입어 다른 사람에게 이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결단은 큰 것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게 작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사무엘상 2장 11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서 그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올린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 제목 앞에서 몹시도 간절해지고 겸허하게 살곤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은 후에는 더 깊고 더 높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이 퇴보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응답받은 후에 더 신실하고 더 성숙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홈리와 비나스를 돌아봅니다.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가문의 자녀였고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제사장 역할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량배와 같은 무익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들의 겉모습이나 사회적인 지위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이웃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총을 마음에 새기며 그 주님과 교제하는 은총을 한평생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2학기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됩니다.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에게 섬김의 기쁨과 성숙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 성경 공부 모임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웃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총을 더듬어 서로에게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이웃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총을 더듬어 함께 살게 하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며 기도 응답 후에 더 신실한 삶을 살고 속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